오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닷새 남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인 애리조나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으며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에서 조기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리조나주 두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리조나 방문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의 지도력 아래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가졌다며 애리조나에 200마일을 포함해 400마일 이상의 새로운 국경 장벽을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애리조나에서 힘겹게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고향 델라웨어에서 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복했다며 코로나 대처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유세를 위해 오늘부터 플로리다 등 주요 경합주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은 어제 지난 23일에서 26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12%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협박한 혐의로 중국인 8명을 기소했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소된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를 대신해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협박과 괴롭힘, 감시, 위협적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우 사냥 작전과 스카이넷 작전으로 알려진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8명 중 5명이 체포됐으며 나머지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이날 혐의는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널리 퍼져 있는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인도네시아에서도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레트노 메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자국 해역을 지키려는 인도네시아 노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상 안보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로 일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트노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이 존중되고 안정적이며 평화롭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이슬람 청년 행사에서 연설한 뒤 이번 순방 예정에 없던 베트남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대규모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잉사가 어제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14,000여 명을 추가로 줄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16,000명 감축을 발표한 데 이어 2년조 채 되지 않아 보잉사는 총 3만 명의 직원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보잉사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항공업계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감염병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어제 호주 멜버른 대학이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미국에서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 3분기에도 미국인 상당 비율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7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상황이 나쁜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1억 1,7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유의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내 활동이 최근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고 신무기 최신 정보 획득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닷새를 앞두고 막판 투표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화당 강세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며 북한이 핵 포기를 망설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Unfortunately, we've had a tough time since Singapor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허드슨 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제1차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북한 쪽에서는 김 씨 일가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같이 협상 상대방에게 정권 붕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려 했다며 핵무기는 안보와 번영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같은 민족인 한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을 봐도 북한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제재하에서 현금과 무역 없이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보면 그들이 매우 영리하고 근면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제로 돌리면 북한은 부자 나라,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nd Chairman Kim could then be, rather than being deposed, he could be viewed as someone who's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at's the vision that we've attempted to lay out.
이같이 핵을 포기할 경우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이런 비전을 북한에 계속 제시하려 했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북 정상 간 만남 이후 북한이 무기를 실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We have not had a test of a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by North Korea since Singapore. We haven't had a nuclear test since Singapore.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성과는 과거 행정부들이었으면 엄청난 성공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억지를 통해 과거 어떤 미국 정부들보다 북한 문제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에 대한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박한 평가를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의 탓으로 돌리며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트럼프 정부를 미국 외교 정책에서 매우 놀라운 시기로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과거 미국 정부들이 30년에 걸쳐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 당시 북한을 제1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꼽았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did two things. Number one, he put on a maximum pressure campaign. So as much as we talked about sanctioning North Korea in the past and there were some sanctions put on North Korea.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했으며 동맹은 물론 중국의 협조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해에 한국 모함을 투입하는 등 한 번도 주변 지역에 미군 자산을 전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과 같이 힘에 의한 평화 원칙을 믿고 있으며 이를 북한에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큰 핵단추가 있다고 말했을 때 미국의 기성세력은 이를 비웃었지만 결국 이런 강경한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을 사상 최초로 협상장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를 아주 친절하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원칙을 믿고 있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 외에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극단주의, 테러 등을 지목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통령 선거 뒤인 11월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내 활동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고 북한 열병식에 등장했던 신무기 등에 대한 최신 정보 획득 차원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과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각각 28일과 26일 미 공군 소속 EHC 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 정찰기가 한국 인천의 서쪽 수역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이 공개한 항적에 따르면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는 28일 밤 영종도 상공, 26일 새벽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약 50km 지점을 동해서 서쪽으로 비행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북한 병력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 등 지상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로 6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들은 지난 24일과 20일에도 서해안에서 조인트 스타즈의 비행 신호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4일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미 육군 RC-12X 가드레일 통신 감청기, 그리고 28일 새벽과 지난 19일 미 해군 소속 EP-3E 에리스 정찰기가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리스는 정찰 외에 대함 대잠 공격 능력을 갖췄으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는 장비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CNA 국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이 일종의 도발을 해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정찰활동 증가는 미국의 새 정권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대비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기조가 최대 압박으로 회귀한다면 이 경우에도 북한은 매우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어떤 도발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계속되길 바라며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군의 정찰활동이 서해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N-23, 24, 25와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사거리 연장형 스커드,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서해안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이 어느 곳에서 도발을 감행할지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서해안을 연한 정찰활동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7년 이후 있었던 북한의 화성 12형부터 15형까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7건 중 대부분이 북창, 평성, 구성 등 서해에 가까운 곳에서 발사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10월 열병식 이후 정보 감시 정찰 비행이 늘어난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m sure that it's probably trying to observe for those mechanized units and high priority units that surround Pyongyang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ir military modernization.
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본 신형 전차와 기갑 부대, 대공포, 로켓 체계 등 신무기 체계들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군의 계속되는 정찰은 평양 주변의 기계화 부대 등 중요도가 높은 부대들을 관찰함으로써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무기의 실전 배치 등 북한군의 현대화 정도를 가늠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린트 워크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VOA에 이 같은 정찰 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광범위한 자산을 동원해 해당 지역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aybe rolling some of these things out to possibly test them to demonstrate their viability and their credibility as new capabilities. So keeping an eye on.
다만 열병식 이후 북한이 신무기 일부를 실전 배치하고 생존력과 신뢰도를 시험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크 연구원은 애초 노후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군 전술단이 재래식 전력에 큰 진전이 목격된 만큼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정찰 비행의 목적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막판 득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하루 여러 곳을 도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를 방문해 하루 두 곳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남부 경합주인 애리조나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제치고 승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면서 애리조나는 경합주 중에서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접전지가 됐습니다. 같은 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 자택에 머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화상연설을 하고 오후에는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한 화상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He gets his pronouncements and he makes a lot of big pronouncements, but they don't hold up. He gets his photo op and he gets out.
바이든 전 부통령은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선언을 많이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사진 촬영만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또 다른 경합주인 북동부 공업지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애리조나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표밭 지키기에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 공략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뒤처지고 있는 경합주인 미시간, 위스콘신에 이어 네브라스카 등 세 곳에서 유세를 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같은 날 공화당 텃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지아주 유세에 나섰습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네브라스카, 조지아주 모두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장관을 이긴 곳입니다. 그동안 현장 유세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바이든 캠프인 측은 대선 전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플로리다 외에 아이오와 조지아에서 유세를 펼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유세 반경을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넓혀 지지층을 확대해 선거인단 지도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1992년 빌 클린턴 후보 당선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30일에는 또 다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 3개 지역에서 해리스 의원의 유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캠페인 측 인사들도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간세인 남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7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더 허용할 여력이 없다면서 바로 이것이 조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는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관심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 미시간주를 방문해 처음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서부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장관을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을 동원해 경합주 중심의 지원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소 선거 유세를 즐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27일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에클렌에서 올해 첫 단독 유세를 했습니다.
He's a fighter. He loves this country and he fights for you every single day.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랑하며 미국민들을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주요 경합주 중 플로리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전날 이곳에서 세 곳을 돌며 유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28일 플로리다를 방문해 세 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고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서민 고문이 지난주에 이어 또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한 두 후보의 막판 득표전은 선거 직전까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9일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뉴햄셔와 네바다주에서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영내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 과정에 미북 관계 정상화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8일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결국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영내 핵 군비 경쟁과 핵 확산 가능성 측면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했을 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에 관해 현실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더 의미 있는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 정권 생존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 생존이 양자관계와 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재 해지와 경제발전, 평화조약,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 등도 핵협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다만 미 행정부가 이 사안들을 유연한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로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인도의 실질적 핵 보유국 지위를 안겨준 미국 인도 간의 핵협정 체결이 매우 큰 실수였다며 이를 다신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로치 전 특사는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점진적 조치가 병행되는 비핵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표준적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 행정부가 평화조약 연락사무소 설치 등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조치를 과거에 비해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favor continued pursuit of denuclearization with incremental steps.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양자의 실무 측면에서 상호적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협상의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의 선행 조건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중국이 자신의 완충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 묵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카토연구소의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억지력을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에게 핵무기는 국제적 영향력과 힘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이며 리비아 등 미국의 적대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의 정권 교체를 목격했기 때문에 핵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카펜터 박사는 비핵화가 점진적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양국 관계 정상화의 최종 결과물이 돼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it has to be the end product of a normalization of relations.
카펜터 박사는 다만 이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며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양국 관계가 완전히 복원된다 하더라도 비핵화 달성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도 미북 간의 진정한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거나 북한 당국이 핵무기 비보유국의 이점이 상당하다고 여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박사는 하지만 미북 간의 약간의 신뢰 없이는 북한 당국이 핵 억지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하루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기 미 행정부는 북한 정부의 핵 선제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 행정부와 북한의 주변국이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한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무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at if we and our we and its neighbors continue tightening sanctions,
또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 능력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한이 괌이나 일본에 위치한 미국 기지 혹은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와 병행해 미 행정부의 대북 외교의 목표가 비핵화이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A 뉴스 지다 켬입니다.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엄격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느 정도 코로나 통제력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의 코로나 발병 여부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빗장을 걸어 잠근 지 9개월이 지난 가운데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7일 북한의 코로나19와 김정은의 군사행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7월 전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보가 달라졌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김 위원장의 대면 접촉 활동이 급격히 줄고 평양 지역에 한정되는 등 소극적이었지만 이후 군 간부들과의 직접적 접촉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신형 코로나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게 되면서 얻은 자신감을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 물품, 특히 신속 진단 키트 도입 등이 감염병 통제 능력을 증대시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코로나 통제 능력이 더 강화된다면 김 위원장이 국경 통제와 남북 접촉 중단의 제한적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 관광객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단한 북중간 국제열차 운행을 재개해 관광객 등 인적 교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대니엘 워츠 국장은 이 같은 관측에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중요한 행사인 당대회가 열리는 1월까지는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마치자마자 재해 복구와 경제 분야 성과 내기를 주장하며 연말까지 80일 전투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코로나 발병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밝힌 재월북자의 코로나 의심 확진 발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세계보건기구는 이 남성에 대한 확진 여부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북한에 코로나가 이미 발병했다는 내부 문건을 입수하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 봉쇄 작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예고 없이 사격한다는 포고문도 함께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 신종 코로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던 항공과 열차 노선을 전면 중단하는 등 국경을 봉쇄하면서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끊었습니다. 지난 3월 영국이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직원을 철수시킨 데 이어 프랑스와 독일 대사관 직원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에서 각종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벌여온 유엔기구와 지원단체들도 북한을 떠나고 현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북한은 지난 8월과 9월 초까지 이어진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 피해 복구에도 코로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앞두고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남아있는 유엔기구 직원들에게 행사장에 접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 때 평양 주재 외국인을 대거 초청해왔던 모습과는 상반된 겁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퍼질 수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집안에 머물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황사에 대한 대응과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면서 모든 정보를 근거로 볼 때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출간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 경로에 따르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 대해 북한도 호되게 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가 북한 내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서 큰 문제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다만 의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북한은 전염병에 민감한 만큼 과할 만큼의 초기 대응에 나섰고 이에 따라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앞서 VOA에 초기에 작은 규모의 코로나 확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초기 대응으로 북한 피해는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연입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가 최근 제기된 북중 관광 4달 재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북중 관광 재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VOA의 질의에 보도 내용의 정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데일리 NK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북한과 중국이 국제 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내달 30일부터 제한적으로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국 관광객을 관리하는 복수의 단둥의 중국 여행업체에 문의한 결과 누구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자신도 아직 새로운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최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관광이 내년 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북한에서 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을 담은 영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종교 행위를 이유로 고문과 처형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 단체는 일부 가해자 신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대북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가 26일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탈북민과의 인터뷰 117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 탄압 피해자 273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중 기독교 관련이 215명, 무속신앙이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3세부터 80세 사이였으며 기록된 피해자 중 여성과 여아의 비율이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탄압 사유로는 중복 사례를 포함해 종교적 행위, 중국 내 종교 활동, 종교적 물품 소지,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예배 장소 방문, 포교 행위 등이었습니다. 기록된 침해 사건으로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투옥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강제 송환과 연좌제 적용, 고문과 지속적인 폭행, 성폭행, 처형 등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무속 신앙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3명이 해산시 비행장에서 총살을 당했고 북한으로 성경을 밀수한 사실이 발각된 후 체포돼 양강도 삼지연병원 근처에서 처형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한국미래이니셔티브의 제임스 버트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사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언들은 북한 내 종교 탄압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t suggests anyway that they're not random one-off incidents. We documented 244 incidents of arbitrary arrest.
확보한 사례들을 모두 검증할 수는 없지만 117차례 인터뷰에서 수백 건의 관련 사례가 나왔다는 점은 북한 내 종교 탄압이 임의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종교 자유 침해 가해자 5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해자 34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포함해 계급과 지리적 위치, 신체적 특징과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식별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교자유 침해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는 북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국 공안부, 국경경비대를 지목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름을 제외한 가해자 54명의 정보를 명시했습니다. 실례로 40대 소자 계급의 한 북한 관리는 2010년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양강도 김정숙 군사보위부 사무소에 근무하며 고문과 지속적인 폭행 등에 관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래 이니셔티브 측은 이와 관련해 VOA에 가해자의 이름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진 국제사회와 기관 등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북한 내 종교 탄압을 촉발시키는 중대한 요인이지만 중국 내 체포와 구금, 강제 송환 절차 자체에서도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주민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가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북한에서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7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은행 이종민 박사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참여율은 지난 20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라며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2018년에 북한이 이탈하신 탈북자분들의 조사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해서 7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재 강화 이후에 공식 기업소나 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5년간 79.9%에서 89.1% 사이로 오갔습니다. 2018년엔 90.8%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75.9%에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2년 연속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2012년 집계 이래 꾸준히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더라도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공식 직장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1순위 조건으로 대부분 자본주의 도입과 경제관리 방법 개선, 그리고 외국과의 경협 확대 등 개방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응답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24.8%, 개혁 개방을 안 해서가 23.9%, 최고 지도자 때문이 16.5%가 나왔습니다. 의식주 생활은 항목에 따라 다소 하락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식자는 거의 없었고 주식도 거의 흰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68.8%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재 장기화에도 의식주 생활의 하락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면서도 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 수해 등 삼중고로 인해 2021년 조사에선 의식주 생활 전반에서 큰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살림집을 자신의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응답이 지난해 58.6%에서 올해 7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은미 부연구위원입니다.
탈북민들을 실제 심층 면접을 해봐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돈 주고 산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주택의 어떤 사유화가 상당 수준에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이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컴퓨터 이용 경험률은 지난해 44%에서 올해 49.1%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국가 인트라넷 광명의 전국 구축과 주요 기관들의 인트라넷 연결 등을 선전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정보 네트워크 접근률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응답자의 8.3%만이 인트라넷 접속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지난 5년간 조사에서도 10%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조사에선 북한 내 비공식 의료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조사에선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였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90%에 육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이용 시 뒷돈을 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1%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혜원 연세대 의대 객원 교수입니다.
궁극적으로 의료시장에 있어서의 비공식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것은 환자 개인의 의료비가 의료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뒷돈을 주는 거, 이건 조금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환자의 추가적인 비공식 경제 내에서의 의료비 부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한 40%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상치료 시스템에 대해선 응답자의 50%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긍정적 의견 19%보다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의 역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술 전략 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역내 동맹들과의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미 공군 참모총장이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는 신속 생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28일 미 공군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이날 후보 연구소가 주최하는 화상대담에서 미 공군은 흔히 기술 위주의 군대로 불린다며 그러나 현재 중국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나 미사일 수량, 성능과 같은 기술 재원을 넘어 중국 인민공화국과 그 군대가 어떤 교리와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운용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이 같은 이해가 선행될 때 역내 우방들과 합동훈련 등을 실시할 때도 도움이 되며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거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기존의 인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본토에서 떨어진 긴 전장거리를 고려하면 김인성과 함께 분쟁 예상 지역의 전력을 사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인도태평양은 역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미국이 걱정하는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브라운 총장은 이날 대일에 가려진 미 공군 6세대 전투기의 설계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최신 전투기 F-35, F-22는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점이 앞선 세대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보다 더 발전된 역량을 지닌 미래 전투기를 지칭하며 미국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개발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현재 구상 중인 6세대 전투기는 기체 자체 특성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신속히 설계하고 생산하는 개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개념은 적성국들이 새로 선보이는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유리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에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만일 6세대 전투기를 30년에서 50년까지 보유하는 것을 예상하고 생산한다면 기체 내 소프트웨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신속 생산 설계 개념에 무게를 두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 로퍼 미 공군 획득 기술 군수차관보는 지난 9월 6세대 전투기의 실증기가 이미 개발돼 시험 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스마트폰의 폭넓은 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함경도 수해북구 현장에 투입된 제2수도 당원사단 대원들. 짙은 녹색 단복에 파란 보호장구를 쓴 단원들이 무리지어 모여 손 안에 쥐고 있는 물체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응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낸 미문 편지 대신 스마트폰에 도착한 미문 문자를 읽고 있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27일 단원들이 각각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하고 있는 사진과 선전 문구를 배경으로 선 단원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 공동연구집단이 손전하기에 의한 전성전자지불체계를 개발하고 현실에 도입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결제 기술이 도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북한 내 휴대폰 수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약 600만여 대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북한의 최신 스마트폰 출시 일시는 지난 2월로 당시 북한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북한의 스마트폰 진달래 7의 출시를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휴대전화는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돼 출시됐습니다. 2020년 현재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약 2억 7,500만 명으로 이들이 보내는 하루 평균 문자 메시지는 60억 건에 달합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과 통화 등과 같은 일반 휴대전화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장점은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란 스마트폰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업무를 위한 문서 작업, 동영상 재생, 은행 업무, 사진 촬영, 음식 배달, 장보기 등 넓은 영역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그 활용도를 무궁무진하게 넓힐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300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은 지금까지 단 한 개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진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는 이런 앱 개발자가 160만 명에 달하며 미국은 아시아, 유럽 등과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현호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스마트폰과 미국의 스마트폰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기기 자체가 아닌 사용 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모양이나 아니면 내부 기능 같은 거는 상당히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쓰는 그 스마트폰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북한은 아직도 3세대 그 이동통신 서비스거든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를 상용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3세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김 부소장은 데이터가 스마트폰 간에 신속하게 그리고 대용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한 뒤 미국에 정착한 박진혁 씨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스마트폰과 함께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대다수 다 모든 기능을 많이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잘 때부터 일할 때 계속 옆에 두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메일도 체크하고 텍스트도 보내고 인터넷도 웹사이트도 브라우저하고 구글링 설치도 하고 뭐 사전도 사용하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사용하고 동영상도 보고 다 하죠. 예, 쇼핑도 하고. 예.
박 씨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만약 있다고 해도 정말 나려나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
김 부서장은 북한에서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평양에 있는 일부 특권 계층만 쓸 수 있고 일반 주민들과 지방, 지역 사람들은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한국 전쟁을 미제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승리로 주장하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으로 북한 정권이 일으킨 것으로 이미 입증됐고 미군 참전도 유엔 결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중국 지도부의 한국전쟁 왜곡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한국전쟁이 단순히 발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에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이 남침했다는 겁니다. 이어 자유국가들의 이에 맞서 싸우자 중국 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 수십만 명의 병력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한국전쟁을 미국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돕고 평화를 지킨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며 중국인들에게 애국주의를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23일 항미 원조 출국작전 70주년 행사에서 미국에 맞서 제국주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왕 70년 전 위대한 抗美援朝战争.
중국 지도부는 각종 뉴스는 물론 거금을 투입한 영화와 장편 다큐 영화 등을 통해 항미원조의 정당성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병력을 바로 파견해 북한을 침공했고 파병 결의안 채택을 위해 유엔 안보리를 선동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 대한 이런 중국 지도부의 주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역사적 평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이 소련과 중국 지도자의 지원 속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건 이미 유엔과 기밀 해제된 수많은 옛소련 정부 자료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옛소련과 중국의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대거 수집해 증거 자료집을 냈던 캐슬린 웨더스비 아메리칸대 교수는 과거 서울에서 연 강연에서 마오쩌둥이 북한의 남침을 지지한 건 옛 공식 자료들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middle of May, Kim Il-sung went to Beijing as required by Stalin, met with Mao. Mao agreed to the plan.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50년 5월 15일에 스탈린의 요구로 베이징에 가서 마오쩌둥을 만나 남침 계획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마오쩌둥은 추후 병력 지원까지 약속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보리스 열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과거 김영삼 한국 대통령에게 제공한 300여 종에 달하는 옛 문서에도 마오쩌둥이 스탈린과 함께 남침을 지지한 사실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미국 국가기록원은 미국이 앞서 방어 경계선 밖에 설정했던 한국을 지원해 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소련과 중국이 공산주의 영역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한 트루먼 대통령의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한국전쟁 직후 채택한 파병안 등 3개 결의안 역시 미국의 조작이 아닌 적법한 표결 과정을 거쳐 승인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전쟁 전문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허남성 석좌연구위원입니다.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에 기습 남침을 하자 그 직후부터 유엔 안보리는 아주 중요한 3개의 결의안을 잇따라서 채택합니다. 제일 먼저 채택된 결의안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38선 이북으로 즉각 철수하라는 요구를 한 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틀 후인 6월 27일에 S-1511호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의안입니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침략당한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라는 권고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가서는 S-1588호 채택됐는데 그 결의안은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김계동 한국건국대 초빙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서방 국가들의 한국전쟁 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참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국제법적 절차 없이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 참전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입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도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건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모태통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걸로.
그러면 시진핑이 한 얘기는 19일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년 전 항미원조 승리는 정의의 승리고 평화의 승리며 인민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에이브라햄 덴마크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2017년 미국 의회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공산당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일반적으로 한국전쟁을 계속 전략적 승리로 보고 있다며 이는 중공군이 서방국의 대응에 처음으로 버티면서 어떤 전투에서는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한국전쟁 즉 항미원조전쟁을 공산당 지도하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재등장, 서방세계의 패권과 지배시도에 항거하는 의지와 능력의 과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공산군 전사자가 40만 명, 부상자가 48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상적 규모까지 많이 축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이번 항미원조 70주년 연설에서 중국군 19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끼어있는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0월 29일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교통의 요지인 수에즈 운하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하자 수에즈 운하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공군은 수에즈 운하를 폭격했고 이스라엘도 이들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한 것입니다. 전세는 처음부터 완전한 시나리오 하에 기습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의해 주도돼 11월 6일 수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는 공격 국가들에 의해 점령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철군 요구와 세계 여론의 압력이 급증하고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는 정치적 곤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긴급군의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정전안이 채택되자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철수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게 돼 일명 시나이 전쟁으로도 불리며 반면 아랍권은 이를 삼국 침략 전쟁이라 부르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1923년 10월 29일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 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발된 오스만 제국의 분열로 인해 터키의 정치 권력은 국민당 당수 케말 파샤가 주도하는 민족 독립운동에 귀속하게 됩니다. 케말 파샤는 1920년 4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20년부터 1922년까지 그리스와의 해방전쟁으로 그리스군을 이즈미르와 트레이스 반도에서 추출한 후 1922년 11월 군주제를 폐지하고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케말 파샤는 공화국 선포 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돼 해방전쟁에 참가한 두 개의 항쟁 조직을 결합해 공화인민당을 창설하고 공화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종래의 이슬람 전통을 크게 탈피한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수행합니다. 케말 파샤는 이슬람식 종교 재판 및 종교 교육 폐지, 정교 분리, 여성 해방, 일부 다처제 금지와 서양역 채택, 라틴 철자법 도입, 산업 개발 등 서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